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시고 가리우시고 덮으시고 주의 내 가운데로 인담을 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전국의 또 각 교회 성도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를 찾고 귀찮은 자들에게 먼저 주의 긍휼에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며 고백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은담을 대해 주옵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를 향하여서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담을 대주시고 환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내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며 또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께 참된 경배와 경외를 드리며 인도받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하시고 연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이끌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장이고요. 어제 잠깐 읽었던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3장 25절. 25절, 26절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부터 신약을 통독을 쭉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일관성이 이렇게 쭉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역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죽음, 그 뒤에는 어떤 동물의 죽음이나 어떤 사람의 죽음도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보여요. 그 앞에 쭉 올라가면서 이와 같이 피 흘리는 사건이 뭐가 있었지라고 돌아다 구약을 이렇게 올려다 보게 되어지면 눈에 탁 띄는 것이 많은 동물들의 죽음이에요. 이 동물들의 죽음, 특별히 레위 출애굽을 하면서 제사법을 주시고 또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고 그 가운데서 레위기랄지 말씀들을 주시면서 제사를 아예 제도화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도화된 이 제사법이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자 그들만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어떤 문화이자 하나님 믿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다섯 가지 제사,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제사를 계속 그 상황에 맞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또 그 앞에 그 제사제들을 보다가 이 제사제도 앞에는 또 뭐가 있었지라고 또 올려다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으로 뚝 보이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수양 사건이에요. 이삭을 독자를 드리라 그래서 독자를 죽이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긴급하게 그를 말리셨고 그에게 예비한 또 하나의 대체물, 또 하나의 어떤 이삭 대신 죽어야 될 수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양을 죽이는 사건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 앞에 뭐가 있었지라고 구약을 또 올려다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의 유월절 사건이 뭔지 쓰겠네. 아브라함 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그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걸 넘어가시죠. 그 유월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에서 또 올려다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특별히 가죽 옷을 해입히는 장면을 통해서 동물의 피가 흘렸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의 시점에서 탁 올려다 보게 되어지면 턱턱턱 걸리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뭔가 그 사건들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많이 보고 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을 쭉 읽다가 보게 되면 그 사건들이 뭔가가 어떤 흐름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 그런 제목 어떤 범주 내에서 어저께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복연하고요. 3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그분의 공동사역으로 항상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구원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사역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절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포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이 드디어 확증된 거예요. 그 내용이 신약의 주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 그의 피를 가지고 그가 화목제, 그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왜 피라고 말을 할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을 잡고 양을 죽였다는 표현보다는 양의 피를 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양을 대신 죽였다는 말 표현보다는 뭔가 대체물의 개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강한 것들을 볼 때 단순하게 동물의 어떤 죽음이랄, 어떤 죽음으로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제가 죄를 지은 것을 제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제가 제 죄를 해결을 위해서 제가 죽으면 구원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내 죄를, 모든 인류가 죄인인 죄인인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받아. 그럼 온 인류가 다, 온 인류가 다 스스로 자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 실제 내가 뭐 목을 메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죽었다. 그럼 구원받냔 말이야. 그거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도 아니고 그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누가 대리로 누가 대체하고 누가 중보하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성경 구절 좀 몇 구절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제가 빚진 게 있는데 누군가가 제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제가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참 미안하다. 내가 참 여러가 내가 갚아야 되는데 누가 A가 다시 갚아준 거예요. 그 내가 갚은 것은 아니지만 갚은 게 사실인 거예요. 또 그것도 법적으로 공증 받아가지고 뭐 법원에 가갖고 공적으로 갚았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갚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굳이 안 갚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오히려 이걸 갚은 그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에게 대해서 고마워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장,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 8, 9절을 볼 건데요. 5장 9절 말씀. 그러니까 피에 대한 구절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개념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피를 부어서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어느 한 명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지만 지금 금식 중에 있는 노동을 멈추고 숨죽여 있는 백성들의 죄가 대신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 가지고 있던 제사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된 거예요. 아, 그의 피는 죄사함에 효과가 있구나. 그의 피는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보세요. 구약에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흠없는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온 백성의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신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할 백성들이 죄사함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동물의 죽음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참양이신 참의인이신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죽었는데 100명이나 200명에게만 구원의 효과가 있다. 그건 동물보다 효력이 적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동물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사하신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가 사하셨음을 더불어 똑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것을 믿는다라면 한 사람의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음을 또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은 뭐냐면 구약을 붙들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을 붙들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을 붙들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각 사건들, 각 본문들 의미가 하나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거예요.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그거 출애굽 사건을 세례와 연결하고 있고 그들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고 그들이 바닷가 들어갈 때 죽는 것이고 다시 나올 때 사는 거예요. 침례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임을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설명을 계속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왜?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 하나였지만 실제 신약에서 보니까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한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었지만 홍해 사건이었지만 단순 홍해 사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피 사건은 이미 앞에 선제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 그 사건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맞죠?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을 통칭으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피로 사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사신 게 우리가 교회예요. 또 넘어가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 봅시다.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러니까 그 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신약 전반에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그냥 피라는 말을 써놓고서 검색한 것 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원래는 멀리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었다. 이 멀리란 얘기는 그냥 단순한 거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좁힐 수 없는, 관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멀리예요. 그런 멀리 있던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가 길이었죠. 그 다음에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피로 훅 덮은 거예요. 덮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죄 없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우리 상태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너 구원 얻을 만한 정도 됐어. 너 95점, 너 96점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치 않고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죠. 또 쭉 넘어가세요.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예전에 한번 전체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빼놓고 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허물 해결을 위해서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는데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종교적으로 7월 1일이죠. 그때 혼자 홀로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죠.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피를 거기다 훅 붓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죠. 9장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신 거예요. 동물의 피로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것을 구원받을 예정된 택함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 대신 자기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죄가 되어서, 죄 자체가 되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한 게 뭡니까? 영원한 속죄에 이르렀다. 영원한 속죄. 기억하세요? 우리 죄가 영원히 속해진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내일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속죄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될 구원의 기본적인 도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 어느 누가 나를 볼 때 구원받기에 마땅하다라고 말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불교에서 하듯이 계속 어떤 행위를 하면서 어떤 원리에 적용을 해서 계속 그 죄를 발견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미 역사 속에 많이 있었던 그런 운동들이 많이 떠올라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쪽에 있었던 뭐 경건주의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신학적인 반동에 의해서, 그렇죠? 전부 다 구원받다고 괜찮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특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 반동을 통해서 경건주의라는 게 이랬어요. 경건주의라는 걸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 큐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일대일로 대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의 일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지, 이 말씀이 나한테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원래 대속죄일날 동물을 드릴 때 성문 밖에서 동물을 잡아요. 그를 데리고 와서 드리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지키세요. 대제사장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야, 너 실제 레위지파 아니잖아. 레위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다. 지금 봤던 한 8개 구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 피에 대해서 설명, 피로 의롭게 되어지고 피로 교회를 사셨고 피로 화평을 이루고 피로 가까워졌고 피로 죄를 사했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피 없이는 허물을 해결할 수 없고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얼추 본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입니다. 생각할 것이 구약에서 동물의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문제를 해결했어요. 신약에서 아까 읽었던 우리 9장 12절 말씀처럼 동물의 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대신하신 모든 동물들의 죽음보다 더 큰 피였어요. 그렇죠? 왜? 그는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그 동물의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일상에서 일상. 그들의 문화가 뭐 있냐면 우리가 거북성 걸으면 인수신 말하고 살수대천 말하면 을지문동 얘기하고 백번 걸으면 김구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사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배어있던 생각이에요. 왜? 그들도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었고 시편을 알고 있었잖아요. 구약 39권을 통해서 수 없는 것을 교육받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동물의 죽음 통해서 죄 해결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방법대로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이방인 우리한테는 거리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아 저것이 그런 의미였음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치 않고 그것을 반박하고 핍박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 있게 일맥상통하는 그 하나의 흐름인데 그것이 피 중심의 죄 해결이에요. 모든 죄 문제 해결, 허물 해결은 피와 관련되어 있었죠.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가죽옷을 해입혔던 그 사건, 아브라함이 동물 잡았던 그 사건, 유월절을 통해서 발랐던 그 피 사건, 수 없는 제사를 통해서 흘렸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흐르고 있는 피에 대한 사건들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죠. 뭐 그 노뱀되는 사건이랄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는 뭐냐면 희생의 의미예요. 죽음의 의미예요. 이 피를 통해서 어떤 것을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들을 그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방이니까 모르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아, 피 흘림은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백했었던 것이죠. 구약의 동물의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동물 딱 죽임을 통해서 피 뿌림을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이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효력과 그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을 진노를, 죄의 대가로 진노하고 심판하고 정죄에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서 그걸 멈추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멈추신 거예요. 진노를 하지 않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그들을 송사하고 누가 사랑해서 끊어지냐고 묻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이 덮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과와 그 효력과 그 능력과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 의미를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막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또 화목했다는 얘기는 죄를 속죄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사했다. 또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이렇게 대치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죽음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대체하셨고 대신 중보하셨고 나 대신 대리로 죽으신 거예요. 피의 의미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뛰어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나와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중보 대체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의 대신 대체했던 그 죽음과 그 피가 하나님 보시기엔 만족스러웠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충분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충분한 그 대가, 그 효과, 그의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우리 거라고 여겨진 거예요. 네가 죄가 철철철 넘치는데 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에게 발라졌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죄를 이사야서 53장인가요? 우리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동물 위에 임해야 되고 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임한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임해서 그 죄 자체로 삼으시고 그가 죽게 되는 것이죠. 동물의 죽음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로마서 3장 32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생명의 복과 같은 로마서 8장입니다. 덜덜덜 떨면서 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크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작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많은 가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떠나는 것이지만 더 다른 게 나가시겠죠. 교회를 같이 또 공동체에서 떠나는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표현은 잘 못하지만 너무너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회자의 얼굴 상을 가지고 원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원하는 내용으로 내가 그날 컨디션에 맞는 말씀을 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충족이 되면 참 신앙생활이 되냔 말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게 들리기를 소망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구원 가운데 구원을 되묻고 그 복음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저런 이유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어떨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다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돌아와서 의인은 로마 3장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고 그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충족한 거야. 그래서 그를 부활시킨 거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 가운데 늘 머물고 그 구원된 복된 사실 가운데 늘 나가는 것입니다. 힘겹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쁘게 뛰어나갈 수 있는 아빠! 이러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과 그런 길을 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신 거예요. 우리 상태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영혼을 두들기고 영혼에 호소하고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족이 그리스도의 부족이 아니야. 그렇죠? 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아니야. 우리 이걸 들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못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한편 살아가면서는 갈등의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들까지 줬다고 말하는데 전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안 보이고 그건 됐거든요.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큰 것입니다. 복음이 큰 것이에요. 계속 여기로 저벅저벅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혹 못 뛰어나간다 하더라도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돼요. 이것을 방법화하고 이것을 원리화하고 이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자꾸 만드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이 격결로 나가게 되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떤 부분은 틀렸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얘기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피의 의미가 우리를 중보하셨고 우리를 대리해서 죽으셨고 우리 대체물로 되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날마다 선명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머물러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로마서의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요 한 문자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냥 한 번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훅 읽고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라면 이 한 장을 한 절을 붙잡고도 한 1년, 2년을 막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은 현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저벅저벅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인도받기에 부족함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6개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또 시간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각 교회마다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에서 깨어서 기도하기에 연약함 없도록 도우시며 또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당대 세계복음화가 더 확산되어지고 더 촉진되어지고 더 파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며 질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함을 숨기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은혜가 그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또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온 성도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뻐하기에 부정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좋은 아이템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을 갖게 인담을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경제응답들이 있도록 인담을 되어주옵시고 아이를 키우며 여러가지 또 인도받고 있는 또 부모들에게 힘을 도와주사 이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어미들에게 아비들에게 이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복음이 가득한 그 영혼 속에서 복음이 넘쳐 흘러 또 주변에 이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과 16개 교회 대표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사 다른 복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참된 이 복음 가운데 거하며 더 복음에 선명해지며 더 깊은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며 더 큰 복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여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